오늘 시편 38편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당한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시편 저자는 33편을 보면은 완전히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상처 때문에, 이 내 아픔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 때문에 다 멀리하고 나를 떠났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기웃거리고 그러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고 오히려 무슨 도움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다 멀리 서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합니다. 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고 더 나에게 올무와 덫을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이런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반응이 뭘까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변명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변명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 나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일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하고도 자기는 말을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말이 벙어리 같아가지고 나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놓여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사정을 반박하고 변호할 이럴 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침묵하기가 힘들어요. 내 속에서 끓어오른 어떤 답답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기가 힘듭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화병이 걸리죠. 괴롭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막 말을 하고 그것을 내가 뭐 변호하고 뭐 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자기 어떤 상태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이해하고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또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그 고난이 답답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마치 못 듣는 자같이, 벙어리같이, 듣지 못하는 자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겠다고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결국은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나는 받겠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응시하고 그분만 바라보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우리가 의지할 분은, 더욱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를 바랐사오니, 내가 주를 바랐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랐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16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실족하고 넘어진 것을 보고 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실족할 때, 실족하는 거 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입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한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이 망자 존대 한자인데 이 망자 존대란 말이 교만하단 말이,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망자 존대한다. 스스로 교만한 자가 망자 존대, 자기를 존대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스스로 교만한 자들,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만하고 아이고 저 잘됐다 고소해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끼리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실족하고 고통받을 때 자기가 좀 싫다고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다고 아이고 잘됐네 잘됐어 그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잘됐다 기뻐한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때문에 내가 실족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만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계속 27절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실족하고 있는 판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교만한 모습을 볼 때 근심이 있어요.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하고 쓰러질 때,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힘을 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위로해 줘야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에서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들끼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어렵고 힘들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고 해약하는 사람들, 나를 쓰러뜨리고 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그때 인정하고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서는 만큼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기뻐할 때, 그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명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잘했으니 이런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 그런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나의 죄를 더욱 성찰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죄를 잘 못 깨닫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 자신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죄악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아뢰게 되고 내 죄를 슬퍼하는 이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항상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바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래도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대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많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이 악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을 내가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선을 악으로 갚았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갚았어. 이게 성경에서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선을 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누가 악인이냐? 내가 선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의인이 고통받는 게 왜 고통받는지 아세요? 욥기에서 나와 있는 욥이 왜 고통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더불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한 걸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선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 선한 삶을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 주에서 우리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싫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요, 믿는 자가 걸어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내가 이런 고난에 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응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회개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응하며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